오늘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이미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남부와 중부의 핵심 지역을 점령한 이후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길보아 전투에서 승전한 이후에 이스라엘 평원을 차지하였습니다. 요단 동편이나 갈릴리 북단까지 깊숙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중앙 산악 지역 일부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통하는 발판이었던 벳산을 점령함으로써 정치, 외교, 경제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왕좌는 결코 온전한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통일왕으로 등극하자 또다시 블레셋의 침입으로 인해서 왕국의 커다란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제였죠.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두 차례의 블레셋의 침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잘 막고 그들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개멸 직전에 절망적인 나라를 물려받아서 믿을 수 없을 속도로 재건하게 된 것이죠.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셔서 강성케 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과 시리아 지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었다고 하나 내부적으로 남과 북이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역주의, 그 종파주의는 그 뿌리가 워낙 깊어서 다윗은 뿌리 깊은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길 경우에 필연적으로 종교가 혼합되어서 그 지역에, 그 가나안의 지역에 지역 종교가 있었죠. 바알 신이었죠. 이렇게 여호와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위협이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를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극복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혼란했던 신앙 문제와 지역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서 통치를 받아야 함을 자신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었기에 이를 위해서 언약궤를 자신이 통치하는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통해 새 왕국의 정통성을 이전 왕국의 전통과 연결시키려 하였고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을 가미하여서 모든 지파의 민심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도록 한 것이죠. 사무엘서의 저자 역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1차 언약궤 운반의 그 내용들과 이것의 실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가 2차 언약궤 운반의 성공에 대해서 또 남은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준비 과정은 실로 대단한 정성과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선별된 3만 명가량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1,000명 단위로 이루어진 30개의 부대를 편성하여서 혹시 있을지 모를 블레셋 군대와의 군사적 충돌을 유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열심과 성의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윗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새 수레를 만들고 왕이 직접 이 일에 나서고 온 백성의 동의를 얻어내고 또 백성의 대표들이 동원되고 악대가 동원되어 여호와 앞에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러나 이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1차 언약궤 운반은 그 시도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준비 부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 우선순위의 관점으로 기도하며 뜻을 간구하며 또 성경의 가치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선택할 때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식으로 거룩한 교회를 결코 세워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세상적인 방법들이 동원되면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부작용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시면 언약궤의 운반은 원래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면 안 되는 것이죠. 레위인들 중에서도 또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이 봉우를 통해 가지고 체에다 꿰서 어깨에다 메고 운반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의 운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웃사와 아유는 또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들이 아니었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자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자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궤가 흔들릴 때 웃사가 취한 행동은 성물을 만지지 못하게 금지하는 하나님의 법을 또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해 보시면 성물을 만지면 죽으리라 라고 이미 경고하였습니다. 웃사의 이름 뜻이 재밌습니다. 고집, 힘, 강함이란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무시하고 위기의 순간 습관적으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고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니 웃사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분노했을까요? 아니 우사한테 분노했을까요? 예. 예,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에게 분노한 것이죠. 예. 예기치 못한 사건에 다윗은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요, 베레스 우사라고 하면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예, 고집불통을 쳤다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강함을 치셨다라는 명칭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간의 열심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무관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사랑에서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가치와 의견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가치대로 상대방을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며 상대방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언어로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람은 사랑받는다라고 사랑이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무례하게 행한다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자기 기만이며 이기적인 사랑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역시 이 일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스타일과 나의 경험, 나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을 제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이면서 자녀된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은 중단되었습니다. 1차 시도가 실패한 것이죠. 다윗은 웃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신앙의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인에게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레위인 고앗 자손의 그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약 3개월 정도 이제는 보관하게 됩니다. 모셔두게 되는 거죠. 언약궤가 머문 집인 오베데돔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축복받았다라는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고 감사함으로 다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기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소가 끄는 수레가 아니라 레위인들이 어깨로 운송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여섯 걸음을 걸어 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운반을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 걸음을 걸었다라는 표현에 이것을 두 가지 해석이 있죠. 제임스 시메나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서 R.C. 스프라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섯 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 20km,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20km 정도가 되는데 여섯 걸음마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5m마다 그러니까 약 5,000마리, 4,000마리의 소를 잡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피범벅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통적인 그 해석은 여섯 걸음마다 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여섯 걸음을 걸었을 때 이제 제사가 드리기 전에 이제는 아무런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첫 번째 제사, 한 번 제사를 드린 다음에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역대상 15장 26절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뭐 해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수고가 들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3만 명을 동원하고 모든 백성이 주목하는 상황 속에서 결코 제사 제물이 많다라고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견해 다 존중이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기뻐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데 왕복을 벗고 이 비천함을 상징하는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종과 같은 인생임을 인정하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워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다윗의 정실 부인인 미갈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또? 예, 조롱하죠. 참 아내를 잘 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비천하고 비천한 여인 앞에서 왕이 더 비천한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비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가 보기에는 천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나의 모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드리는 이 모든 헌신과 춤이 나는 이 스스로 낮춘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낮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가장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높이 들리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일로 인해서 다윗과 미갈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왕을 모욕한 미갈은 죽는 날까지 구약에서 축복의 상징이 되는 자녀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보다 무조건적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 언약궤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했던 미갈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교제를 모르는 자의 한계를 미갈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뜻을 찾으시고 우리 삶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부지런히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다하여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이 복된 한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